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종노릇 하지 말고 아들의 특권을 누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웠지만 그 배운 진리를 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어요. 아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가려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다가 사도 바울이 병을 얻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하다가 보면 전혀 기후와 풍토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지역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갈라디아 지방을 가려고 하면 특히 남부 지역이어도 엄청난 산맥을 넘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떠난 뒤에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교란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진리를 듣고 좀 믿음 안에 섰는데 나중에 그 이상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그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한때 은혜를 누리고 한때 복음의 진리에 섰던 사람들도 이렇게 진리로부터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쁨 충만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날마다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는, 자기가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는데 그게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자기 안에 만성 스트레스, 교회를 위한 염려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맨날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 여하튼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늘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염려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염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교회 안에 덕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염려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걱정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요즘이야 편지 쓰면 뭐 우편으로 등기로 반드시 들어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 쓰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갈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우리가 써서 전달한 편지가 전달이 안 되면 그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이 시대 우편 제도 있었을까요? 물론 로마는 아주 발달한 도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사람이 여행을 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이게 어느 정도 가능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우편제도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으면 누군가는 그거를 들고 거기까지 여행을 하는데 그 시절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나 버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건데 걸어서 가다가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곳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또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 시절은 이 편지를 쓰면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참 염려가 되면 그렇게 편지를 썼겠느냐고요. 사도 바울 안에 염려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염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하는 것을 염려하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품고 계신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 위한 그런 염려 짊어지고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다만 그거를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씨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를 교란시켰어요. 항상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 불신자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적대시하거나 교회를 박해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다른 복음이고 교회를 교란시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스스로를 자기가 교회를 교란시키고 무너뜨린다고 생각했느냐?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다른 복음이고 이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교회는 불교 비슷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한테 익숙한 일을 하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살아가지고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거 익숙하고, 이 사람들은 어릴 때 할례 받아가지고 모든 아이들 다 할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할례에 익숙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뭐 제대로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없는 음식 지키려면요 양식이 많아야 돼요. 우선 먹을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초대교회 때 로마가 풍성하기는 했지만 먹을 거 많지는 못했어요. 요즘처럼 먹을 거 많은 시대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먹을 거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요즘 아이들은 보릿고개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다 보릿고개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먹을 거 없는데 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어떻게 고를 수 있습니까? 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소나무 껍질이라도 몇 건 먹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라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 많았습니다. 이게 로마가 풍성한 제국이기는 했지만 로마 시민들을, 권력 있는 사람들은 풍성했지만 착취당하는 사람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구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또 얼마나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도 나처럼 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너도 나처럼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는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사람은요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겸손하고 겸비한 자리에서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영향력을 확대해가지고 자기가 뭘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대접받으려는 사람은 언제든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해서 예수님이 내 전부다, 우리가 십자가가 전부다, 십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 스스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우리 중에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러면서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한 자리에 있을 만큼 성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뭐 이런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요, 그거는 뭐 주일학교에서도 어느 집단에서나 항상 자기가 높임을 받고 대접받고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병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 이방인들을 자기들처럼 만들면서 자기가 대접받고 너도 그렇게 스스로 떳떳하고 자부심 가질 만한 사람 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상당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뭘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두 가지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돌아가는 거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배우는 거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한계가 뚜렷한 거라는 거죠. 이를테면 설명이 1절, 2절, 3절에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 4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욥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을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귀족 집안에서 자녀를 키울 때 후견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똑똑한 노예에게 자녀를 맡겨요. 그러면 그 노예가 아이를 잘 돌보고 키우는 거죠. 그게 고대 로마의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무슨 주인의 재산 관리, 사업을요, 주인이 아니에요. 똑똑한 노예가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서에서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종에게 맡겨요. 그게 청지기, 그 시대에 그렇게 똑똑한 아주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그런 종이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재산 불리는 일을 해요. 주인은 그냥 먹고 놀아요. 귀족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다 일을 하고. 이를테면 보디발 집에 이 요셉이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노릇 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똑똑한 노예들에게 뭐 재산도 맡기고 똑똑한 노예들에게 자녀 교육도 맡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런 똑똑한 노예가 후견인 노릇하면서 그 후견인 말 듣고 후견인에게 배우고 이렇게 자라는데요. 아무리 능력 있는 노예도 결국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어느 정도 어른이 될 만하면, 어른이 되면 결국 어렸을 때 자기 후견인 노릇하고 자기를 보살펴 주었던 그 자기 선생님도 결국 자기 노예인 거예요. 노예의 주인이 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노예와 같이 한시적으로만 기능하는 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이 율법이 기능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무효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어릴 때는 노예의 말을 듣고 자라지만 어른이 되면 더 이상 그 노예가 말 듣는 게 아니고 노예가 오히려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 버리고 다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런 종노릇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르게 되면 결국 종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종노릇, 종노릇, 종노릇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종노릇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정당화해요.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새벽기도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게 되기가 쉬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거 빼먹으면요 걱정이 돼요. 아, 오늘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빼먹어서 이런 손해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걸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자기가 행하는 일로 자기를 정당화하게 되면, 집에 저녁에 문제가 생겨서 막 아이하고 싸우고 나 부부가 싸우는데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지각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자기를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은, 자기가 그거를 잘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늘 자신을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좁으면 우리가 뭘 잘 못했다고 금방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옹졸하시고 그만큼 가벼운 분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한 걸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가 뭘 잘 못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한 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이 갖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항상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에 쫓겨다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계속 비교합니다. 남들은 무슨 일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남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기준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과 계속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내가 그 은혜 앞에 응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춤추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종노릇한 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그래서 아들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종과 아들은요, 이게 신분이요, 이게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노예와 아들은 이 신분이 그야말로 천양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들의 명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권세인 것입니다. 노예가요, 입양이 되면 아들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이 로마 시대에도. 벤허 영화 보시면 기억하십니까? 그 갤리선 배 노졌던 노예가 제독 살려주고 제독의 아들이 돼가지고요, 제독 반지 끼고 다니면서 제독의 권위를 그대로 행사하는. 여러분, 입양이라는데요, 우리는 다 갓난아이, 철없는, 이게 뭐 여튼 누가 자기 부모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우리는 입양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는요, 다 큰 사람을 입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평가한 뒤에 입양하고, 그리고 자식 없는 사람이 대의를 얻기 위해서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노예 중에서도 똑똑하면 사위를 삼기도 하고, 노예 중에서도 똑똑하면 이 노예가요, 흑인 노예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노예가 만약에 아들이 되면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입양된 아들과 같아서,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입양된 아들과 같아서 더 이상 두려움에 쫓기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불안에 쫓기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 종과 같이 주인 눈치 보고 종과 같이 늘 쫓겨다니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뭐를 했느냐는 걸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옛날에 종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을 메어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는 과거로 퇴행,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런 어리석은 짓이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면서, 결국 아들로서의 특권,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리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